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1장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구약성경 1230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구약성경 1230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지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을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같이 봅니다.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리아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제가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깨어 기도합시다. 다니엘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다니엘 당시 이 상황은 이때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만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주전 606년경에 이 느부갓네살, 이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여러 가지 기물들을 탈취해 갔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술잔으로 사용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참 비참하죠.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가 되고 그 속에 있던 기명들, 그릇들,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가서 술 마시는 것에 사용을 하는 이러한 것들은 오늘날 교회가 술집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참 그러니까 그때가 비참한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유능한 젊은이들을 다 끌고 바벨론으로 데리고 갔죠. 그때 당시 유다의 왕들은요, 여호야김, 또 여호야긴, 그리고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이런 왕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밤중에 성벽을 뚫고 도망을 가다가 이 갈대아 병사들에게 잡혔습니다. 바벨론 병사들에게 붙잡혀가지고 느부갓네살 앞으로 끌려가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의 왕이었던 사람이 잡혀서 느부갓네살 앞으로 끌려가서는요, 거기에서 자기 눈앞에서 자신의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혔습니다. 두 눈이 뽑혀서 그리고는 이렇게 철창에 매여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참 비참한 왕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남쪽 유다도 완전히 멸망을 당했는데 그때가 바로 BC 586년이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몇 번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에 또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 에스겔과 만 명 정도의 이스라엘 청년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이런 일들을 다 진두지휘했던 사람이 바로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 왕이죠. 정말로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당시에 아수르와 이집트 연합군을 완전히 진멸을 했었고, 그리고 당시에 굉장히 유명하고 큰 도시였던 니느웨도 집어삼켰습니다. 유프라테스 강 기슭의 갈그미스 전투 아주 유명하죠. 이집트군을 초토화시켰던 왕도 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중동 전 지역과 아프리카 북부 전 지역을 다 점령을 했던 왕이죠. 아수르와 이집트 그리고 유다와 지금 팔레스타인 그쪽 지역까지 다 정복을 하고 대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했던 것이 뭐냐면 자신을 신으로 격상시키는 작업을 했습니다. 자신을 신이라고 선포를 했죠. 그리고는 불화평지에 금으로 된 신상을 세웁니다. 그 앞에 다 엎드려서 경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두고두고 자신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큰 프로젝트 하나를 추진을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그발 강가에서 일어난 프로젝트입니다. 에스겔과 함께 잡혀갔던 만여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들이나 마찬가지죠. 그들이 부역을 했습니다. 눈만 뜨면 일을 했습니다. 어디서 했냐면요. 에스겔서 1장 1절 말씀에 서른째 해, 넷째 달 초다세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포로들이죠. 그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그랬습니다. 그들이 그발 강가에서 부역을 했는데요. 이 느부갓네살 왕의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원래 이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은 에덴 동산에서 발원을 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지역에 지금 이란과 이라크 그 지역에 아마 에덴 동산이 있었을 것이다. 지금은 그 에덴 동산이요. 땅속으로 성경책에 보면 내려갔다 되어 있죠. 그래서 그곳에 기름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아주 기름진 에덴 동산이 그곳에 있었을 거다 추측을 합니다. 그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을 연결하는 대운하 작업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들을 동원을 해서 그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이 청년은요 25세에 끌려가서 그 만여 명의 노예들과 더불어서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 일을 했는가? 단 한 사람 느부갓네살의 이름을 위해서 그들이 그 일을 한 것입니다. 누가 느부갓네살을 거스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는 눈에 보이는 전 세계를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오늘 이 2절 말씀, 이 2절 말씀은요, 참 대단한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눈앞에 보이는 거대한 왕, 느부갓네살이 아닌 다른 한 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감지하고 있죠.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느끼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고 있음을 다니엘은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해서 보아야 할 대목은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께서 넘기심에 참 이게 슬픔의 역사인데요. 이게 아픔의 역사입니다. 주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주께서 인도해 가시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주께서 넘기심에 그랬습니다. 어마어마한 힘과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왕이 있습니다. 그는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죠. 무서운 사람입니다. 한 나라의 왕의 눈을 쉽게 빼버리고 자녀들을 죽일 수 있는 그런 대왕입니다. 반면에 주라고 지칭되고 있는 이 주는요. 드러나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살펴보면 그 주라고 하는 그분은 자기 백성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연약한 신처럼 보입니다. 자신의 전에 있던 그 그릇을 빼앗아가도 아무 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는 그러한 신으로 보이는 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넘기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이 다니엘, 주님을 인식하는 그 역사, 비참한 역사 속에서 주님을 인식하는 이 신앙, 정말로 대단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던 나라가 멸망을 당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가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칼에 맞아 비참하게 피를 흘리면서 수고하는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사용했던 이 그릇들, 성전의 기물들이 약탈자의 손에 넘어가는 이 비참한 상황을 보면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을 섬기던 이 백성들이 칼에 맞아서 비참하게 죽어가고, 그리고 여인이 배가 갈라져서 그 아이들이 비참하게 죽어가고, 노인들이 존경을 받지 못하고 칼에 죽어나가는 그 상황을 보면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이런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말하는 것,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프고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찌르는지 모릅니다. 다니엘이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두 눈으로 그걸 보았죠. 아직 청소년입니다. 아직 어린 나이입니다. 10대 중반쯤 되는 아이의 눈에 부모님이 죽어나가는 걸 보았습니다. 다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비참하게 묶여서 끌려온 그러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어떤 쪽을 따르냐 하면은, 이런 중에도 다니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는 사람은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이 역사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요, 정말로 대단한 것입니다.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사건들은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수치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다니엘은 주께서 막 넘기셨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는 전 미국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는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범하려고 막 노려보고 있는 저 러시아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는 사장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는 돈의 세력에 의해서 정치인들의 손에 의해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일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대단해서 이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는 것을 이 다니엘은요, 그 아픔 가운데에서도 정확하게 알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주께서 넘기신 것이다. 주께서 넘기신 것이니까 절망하지 말라. 이곳에도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렇게 세우실 것이고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이것을 다니엘이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서를 쭉 다 읽어보면요, 수많은 왕들이 일어나고 대단한 왕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날 나라들에 대해서, 국제정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다 보여주시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어마어마한 나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사라지고 해나가는데 그 속에서 다니엘이 절대로 놓치지 않고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인이라고는 이것을 다니엘이 믿고 있으니까 포로로 잡혀가는 그 중에서도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이스라엘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저 이스라엘 나라를 한번 잘 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랬냐면은 군대들이 예루살렘을 둘러쌀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군대들이 예루살렘을 둘러쌀 것이다. 근데 그곳은 끊임없이 아마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군인들이 아마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둘러싸서 유대인들을 죽이려는 이러한 일들이 아마 일어날 겁니다. 일본이 독도를 삼키려고 하는 야욕을 지금 보이고 있죠. 에볼라가 사람들을 계속해서 이제 천여 명 이상 죽음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런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는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두려워한다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와께서 주께서 내어주심에 주께서 허용을 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일련의 좋지 못한 사건들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간격들이 자꾸만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한 사건들이 일어난 시간들이요 길지 않습니다. 짧게 중복해서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참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용이 없으면은 그것조차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주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는 백성,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라고 하는 이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하고 있는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 속에서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다니엘서이죠. 풀무불 가운데 던져져도 살아났습니다. 사자굴 가운데에서도 지켜주시면서 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들은요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참 잘 죽습니다. 대단하지 아니하고 참 평강 가운데에서도 죽음을 맞이하는 그러한 행복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요 이 느부갓네살 왕도 겉으로 보면 참 대단한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구로서 잠시 쓰고 있을 뿐입니다. 도구로 잠시 쓰임받고 있는 것이죠. 주께서 그의 손에 넘기심에 즉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을 넘기셨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강력한 왕을요 그가 자꾸 교만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가 잔인하고 교만하고 내가 내 나라를 세웠다 내가 신이다 그러니까 세상에 무서운 것이 없던 왕 어느 누구도 함부로 손댈 수 없던 아주 강력한 그 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치십니다. 그도 별 수 없는 한 명의 그냥 연약한 인간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4장 25절 말씀 한 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일곱 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아무것도 모르고 자신이 이루었는 줄 알고 신처럼 당당하게 그렇게 마음껏 교만하게 살고 있는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다 당신이 아니다 이것을 알기까지 정신병에 걸려서 들짐승과 함께 살고 소처럼 사람이 이 왕이 풀을 입으로 뜯어먹으면서 내리는 이슬을 맞으며 들판에서 7년간 지내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처럼 군림하던 이 왕도요 하나님께서 한번 쳐버리시면은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지 않을 것처럼 누리고 호령하면서 살고 있던 김일성을 한번 보십시오. 그 아들 김정일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세상이 다 자기 것인 것처럼 땅땅 큰 소리 치고 있는 김정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일교 교주였던 문선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구원파의 교주였던 윤병헌 씨, 요병헌 씨, 어떻게 됐습니까? 한낱 인간입니다. 금방 죽어서 없어질 인간이라고요. 얼마 전에 제가 영상 하나를 보았는데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왔습니다. 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를요, 그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맞아들이면서 환호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물론 알고는 있었지만은 그 자신을 보혜사 상냥과 동일한 존재로 여기고 있는 걸 알고 있었지만 제가 직접 그 광경을 보니까요. 그 영상을 보니까 기가 막혔습니다. 문이 열리니까 그 신도들이 쫙 도열을 해있고 흰 옷을 입은 이만희 씨가 문이 싹 열리니까 걸어 들어옵니다. 그 앞에서 환호하고 엎드려 절하고 막 그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있던 사람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평화의 사도, 만왕의 왕이신 이만희 총회장님이 입장하십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평화의 사도, 만왕의 왕이신. 왜 예수님밖에 없는 것인데, 이분은 예수님인데 만왕의 왕이신 총회장님 입장하십니다. 제가 여러 번 돌려가면서 확인을 했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참 다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어찌 사람이면서 자신을 가리켜서 만왕의 왕이라는 그 호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제가 좀 배워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진리도 아니고 비진리를 가지고 저렇게까지 할 수 있다면 저 속에 뭔가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한번 오라고 하시면 끝나는 인생입니다.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느부갓네살을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면서도 역사를 이끌어가시는, 때로는 침묵하시는 것 같으면서도 역사를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요, 눈에 보이는 무서운 왕과 보이지 아니하는 주님을 선택을 해야 되는 그 기로에 섰을 때 주저 없이 하나님을 선택을 했습니다.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불화평지에 세워놓았던 그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곱 배나 뜨겁게 풀무불을 그 풀무불 앞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내실 겁니다.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한다고 할지라도 왕 신상에게 우리가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렇게 외쳤던 그 힘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보상을 찍은 것을 알면서도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향해 열린 창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기도했던 다니엘의 그 담대함은 그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그것은요, 우리보다 앞섰던 믿음의 선배들은 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결같은 믿음인데요. 히브리서 11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을 회복을 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이것이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가지고 있어야 될 신앙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아니하는 주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가?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바라보는 이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그러죠.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즉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고 결정을 내린다면은 그 사람의 믿음은 자꾸만 줄어들어 갈 것입니다. 지금은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최대한 큰 거, 많은 거, 아름답게 보이는 거, 남자들은 멋지게 보이는 거, 짱이라고 그러죠. 몸짱. 강해 보이는 것. 즉, 눈에 보이는 것이 일단 좋아야 인정을 받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좋은 것은 없었다 그랬죠. 예수님은 이 몸도 그렇게 좋은 그런 분은 아니었습니다.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나 그분의 그 내면적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속사람만큼은 어느 누구보다도 성숙한 분이었고 장성한 분이었고 멋진 분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것. 요즘에 그래서 기업들은요, 디자인 경영, 디자인 혁신, 디자인 정신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기업을 경영을 합니다. 믿음의 세계는 그러한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루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고 있어야 되고 그 세계를 가꿀 수 있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치중해서 살다가 보면요, 우리 믿음은 자꾸 점점 약해져 갑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려고 눈을 좀 부릅뜰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믿음이 강합니까? 지금 여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히브리서 11장 이 말씀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서 참는 자, 지금 여기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신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으신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나의 이 기도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 이 믿음을 가진 자가요, 지금 이 시대 가운데에서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여서 참고 인내하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해도 믿음의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이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과 똑같이 흘러가시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크고 좋은 거 좋아한다고 해서 나도 그걸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그게 그런 생각은 버리셔야 됩니다. 이 의식, 주께서 넘기심에,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주께서 넘기심에 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악해져 간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이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역사를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역사를 보이지 않냐는 주님께서 역사를 이끌어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중에서 보이지 않냐는 주님을 스스럼 없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셔야 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아가실 때 주님께서 이곳에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이 의식,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고, 내 손을 붙들고 가고 계신다고, 나를 보호하고 계시고 나를 양육하고 계시고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것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신다면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많이 바뀔 수 있겠습니까? 마치 이 비참한 시대 상황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다니엘처럼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절대 낙심하지 말라. 우리 일어나서 주의 손 붙들고 함께 가자. 이렇게 권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갔던 다니엘처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여서 신앙생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